사무엘기 맥잡기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기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사무엘을 한나가 얻기까지의 그 과정,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지는 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재판관이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저지를 때 그 아버지가 그들을 방치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자에 의해서 대언자에 의해서 이 저주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듣는 이런 내용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상 2장 30절 말씀 뒷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하찮게 경홀히 여기겠다.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장에 넘어가서 19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여러 사람의 재판관들이 있었지만 그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 사무엘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올바른 대언자 재판관이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하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무엘이 재판관으로 등극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4장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 큰 일이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마귀가 그냥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그래서 커다란 전쟁이 생기는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리스 있는 데 가서 보시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원래 그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 살던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토를 찾아서 결국 오른쪽에 있는 지중해를 타고 쭉 와서 오른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에 이 서쪽에 지중해 있는 쪽에 남부 지역에 여러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블레셋.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에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150차례 정도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에벤에셀은 여러분 여기 지도에 한번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그 8쪽 스타디바이블 19쪽 큰 글자 성경이나 작은 성경 8쪽에 가서 보시면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에벤에셀이 에브라임 지파의 저쪽 서쪽에 북쪽 끝에 가면 에벤에셀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에벤에셀에서 왼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어느 정도 떨어졌냐?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아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쪽 이쯤 가야 여기쯤에 크레타라고 한 섬이 있어요. 배를 타고 쭉 올라와갖고 이 땅에 올라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여기 요 지역에 지금 우리 가자지구로 하는데 아시죠? 예, 그 가자지구로 하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 다섯 개의 큰 도시들을 이제 차지하면서 요 지역에 이제 몰려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싸우는 그 블레셋 사람의 장수 이제 골리앗도 나오고 계속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예,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 바로 왼쪽에 아벡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치고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시기 시작하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을 했어요.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군에게 패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전열을 갖추고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26장 39절 또 신명기 28장 2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일인가 보다 할 정도의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사무엘이 지금 일하는데도 일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4천 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동쪽으로 에벤에셀에서 동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35km 떨어진 지역에 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실로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냐면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실로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전을 짜기를 아무래도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야만 궤가 우리 진영 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흉내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펴게 됩니다. 또 4절 가서 보니까 누가 이 궤를 날라오냐. 거기 가서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실로에 거기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전쟁에서 비느하스하고 홈니가 한날에 두 사람이 다 죽거든요. 이걸 가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던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에벤에셀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제사장 두 명이 오고 이제 둘중 안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고 더더욱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제 분명히 싸움은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5km 떨어진 실로에서 이제 궤를 날라오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소동이 일어난 내용이 5절에서 이제 8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그 안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한 하나님인데 이거를 잘못 조금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이제 거기 이해했냐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복수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더 봐서는 복수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신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한 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주시란 말이에요. 한 주. One Lord인데, 한 주신데, 그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들이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삼신론으로 들은 거예요. 신이 세 명이 있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노예가 됐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남다처럼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게저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여기 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일사항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제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또 10절에 발생해요. 어떻게 돼 있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글쎄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3만 명의 보병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글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이와 같은 비극과 슬픔이 이제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특히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부적대기 같은 거 이런 거, 지금씩 얘기하면 뭐 수천억짜리 뭐 건물 이렇게 짓고, 뭐 파이프 홀게나 하고, 뭐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게 뭐 하고, 그러면 뭐가 될것 같은 이런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 어느 면에서는 나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만 들어오면 하나님도 같이 들어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지금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으면 요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이 지상에 왕좌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흉내만 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대언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확신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라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나중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집인데, 금으로 만든 집이니까. 그렇죠? 이 집만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내걸고, 그러고선 하나님을 그저 대충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악한 일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당이 크다, 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뭐 킹제임스 성경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홈니와 비느하스가 11절에 가서 보니까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사무엘기상 2장 27절에서 36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12절 가서 보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나가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한 30km, 그 지금 따지니까 딱 마라톤 하는 그런 거리네, 거의. 그렇죠? 마라톤 하는 그러한 그 거리를 달려가서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고, 군대가 패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는 순간에 몸이 굉장히 뚱뚱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래서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1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0이라고 한 숫자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이 나와요. 어느 면에서 거의 완전한 숫자예요. 뭐 7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또 40은 시험 받는 그와 같은 그 기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숫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지금 40번째 책이거든요. 40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렇게 그런 의미로 지금 40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죽고 말죠. 그렇죠. 해산대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이런 해산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마 이 아기를 해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대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 말로 가봇이라고 얘기해요. 가봇. 갑옷의 반대가 돼서 갑옷이 떠나면 그게 이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갑옷이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을 낳는 거고 뭐고 다 소용없다 그러고 결국은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났어요? 가장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뭘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성막을 나중에 세웠죠. 네,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탈출한 그 다음 해가 된 거예요. 탈출은 언제 했냐? 1월 14일 날 한 겁니다. 1월 14일 날 해서 그날 1년이 다 지나가서 그 다음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성막 세울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드디어 광야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막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생겼냐. 34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광이 충만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될 때 불기둥 같은 게 이 텐트 그 위에서 쫙 위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거기가 성막이에요. 이와 같은 영광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얘기했어요. 쉐카이나.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그런 영광이에요. 이렇게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난 게 성막을 건축한 바로 이후다. 그렇죠? 성막을 건축한 바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쭉 같이 하다가 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쉐카이나 글로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서 떠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사울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 시대에 성막을 다시 이제 뭘로 바꿉니까? 성전으로 바꾸죠. 그랬더니 성전으로 바꾸고 나니까 열왕기상 8장 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차면서 쉐카이나 글로리가 다시 컴백을 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졌다가 성막이 세워질 때 영광이 나타났다가 지금 궤를 빼앗길 때 떠났다가 솔로몬 당시 그 성전에 영광이 다시 나타났다가 또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영광이 떠났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언제 나타나냐. 천년왕국 때.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나타나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영광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우리에게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와 계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이란 단어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영광 이런 게 나타나고 할 때 그 시내산에 성막을 세웠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천년하고 성전에 나타난 그런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그런 영광 이런 것들과 함께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영광이 됐다.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한 번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훼파가 될 때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다. 이 정도를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너무나 중대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아삽의 시편 78편 가서 보시면은 이게 총 7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 72절 안에. 그 72절 안에 특별히 60에서 61절 가서 보시면 이 궤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삽이 그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실로의 성막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로의 성막을 버리시고 결국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벳세메스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제사장들은 이제 실로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노비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옮겨가서 거기다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 거기에 이 궤가 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성막이 거기 있다가 성전으로 변모되는 내용이 역대기하 5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드디어 5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시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궤가 에벤에셀에서,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벤에셀에서 저 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와요. 아스돗.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 아스돗으로 이제 이 궤를 옮겨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다가 궤를 어디다 뒀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냐? 물고기 신을 섬겨요. 그 물고기 신의 이름이 다곤이에요. 물고기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이 또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쓰러져서 이거 다 잘리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종기를 보내시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마 남자들에게 이런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생겼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다섯 개 그 도시 이거 이야기하면서 종기 이야기를 하면서 금쥐 다섯 마리도 같이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마 패스트 같은 그런 종류의 균이 아니겠냐. 쥐하고 상관이 있는, 쥐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종기와 함께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범법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쥐가 옮기는 어떤 그런 병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궤를 옮겼냐. 그 다섯 개 도시 중에 또 하나 도시가 가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드는 유명한 도시죠. 누가 여기 살았어요? 나중에 블레셋에 누구 있어요? 챔피언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예,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거인들은 다 가드에서 나와요. 가드. 알겠죠? 가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옮겼는데 거기서도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어디로 옮기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아스돗 바로 위에 에그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로 또 옮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종기가 이들에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궤를 옮겼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혹시 우연히 종기가 생긴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장소를 옮기면은 그러면 종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세 군데, 지금 다섯 개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세 군데 지금 중요한 도시로 옮기니까, 거기 옮기기만 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종기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들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일곱 달 동안 거했다. 이 일곱 달 동안 엄청난 그런 고생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점쟁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신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냐, 진노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빈 채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범법을 했으니까 범법 헌물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금쥐 형상 5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쥐로 말미암아 생기는 종기, 종기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나 보죠. 그 종기의 모습을 띤 이와 같은 금으로 만든 종기 5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상자에 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2절에서 7절에는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내는 암소 2마리, 그두 마리 하고 그 뒤에다가 수레를 달고 그 위에 궤를 놓고 궤 옆에다가 이 금덩어리들을 담아 놓은 이 상자를 놓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있는 도시가 에그론이란 말이에요. 에그론에서부터 벳세메스까지 약 15km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 궤를 돌려보내자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어요. 6장 8절에.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그론에서 오른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제 마을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들이, 자, 어쨌든 소가 무슨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글리 가냐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테스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가 어디로 갈줄 알아요?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에그론이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15km를 가야 지금 벳세메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소들이 곧장 쭉 올라가면,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소가 가다가 돌아온다든가, 옆길로 빠져서 이쪽으로 가면, 금덩어리는 다 우리 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갔으면은 금덩어리로 신을 달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 이둘중 안에 하나, 이거를 잘 하면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면 달래야 되겠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면. 그게 아니라 가짜면은 그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 거 금덩어리 도로 되는 거니까 미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전을 펴고, 그리고 전내는 암소 두 마리, 이두 마리에다 이제 수레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한 뒤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도시들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을 위해 특별히 떼어놓은 그런 도시예요. 벳세메스가.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10절에서 15절 드디어 소가 두 마리가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 곧은 길로 옆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뭐, 나침반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벳세메스를 곧은 길로 15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에 도착했냐.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도달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소두 마리가, 지금 여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15km 정도, 뭐한 10km든 15km든 그 정도를 똑바로 된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0년, 한 40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아마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가 하는 그 설교 토픽이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이소두 마리, 그 얘기 엄청 많이 한 거,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시죠? 거의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예요. 그때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에스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거 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두 가지가 거의 부흥사들의 레퍼토리예요. 다 그거 배워가고 똑같이 그거 했어요, 옛날에. 하여튼 어쨌든, 여기 가서 보면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소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손우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바로 뭐 벳세메스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소가 뭘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딱 임무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소들이 꿋꿋이 거기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곧바로 소들이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레위 사람들이 그 소들을 죽여서 번제헌물로 또 드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이 소들에 지금 담겨 있어요. 또 사실 소가 보통 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예요? 이게 아기 송아지들이 딸린 그런 소예요. 그렇죠? 또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젖을 낸다고 했을 때 소들이 어느 정도 젖이 차면은 빨리 이 젖을 빼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15km를 지금 젖을 빼지 못하고 계속 이게 산 상태로 이걸 걸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다가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기 두 마리 그 암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놀랍게도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 뭐 블레셋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지.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도시가 이제 그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가 아스돗, 하나가 가자, 그 다음이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은 요 다섯 개가 가장 주요 도시고 이 다섯 개를 다스리는 귀족들이 이제 있었어요. 다섯 도시를. 나중에 이제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골리앗 같은 경우도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다 해서 가드에서 이제 거인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죠.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얼마를 쳤냐? 5만 70명을 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성경 가서 보시면 5만에 괄호 쳐놨어요. 괄호, 5만, 괄호. 하고 저 밑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그렇죠? 그래서 5만에서 70명만 죽였다. 70명만. 그래서 또 다른 또 성경들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냥 아예 70명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각주에는 히브리어 사본에는 5만 70명임. 그렇게 써놨어요. 그 히브리어 사본에 예수님이 읽고 예수님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한 그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 5만 70이라면 5만 70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가 큰 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그 안에 5만 명이 있어서 5만 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5만을 제거하고 70만 딱 적어놓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벳세메스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하면 벳세메스는 여기 유다 지파가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그쪽에 한 22km 떨어진 이런 곳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유다 그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사지 쪽에 있는 조그만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당연히 유다 땅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살았고 또 괴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건데 지금 괴가 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유다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갔을 거예요. 그 괴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벳세메스 자체는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괴를 보려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의 괴가 7개월 동안 거했다 그랬거든요. 그 7개월 거하기 바로 전에 몇 명이 죽임을 당했냐. 우리 한번 가서 성경 보세요. 4장 10절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큰 살육이, 그러니까 영어에 Great Slaughter라고 하는 큰 살육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적어도 만 명, 이만 명, 이게 죽는 게 큰 살육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큰 살력으로 3만 명이.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19절에도 나옵니다. 예,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쳤단 말이에요.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Great Slaught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을 죽여갖고는 크게 살육했다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나오면서 큰 살육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셨는데 큰 살육이 어느 정도냐? 3만 명,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죽어야 큰 살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5만 70명이 돼야만, 그래야 이 큰 살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5만 70명이 될 수 있냐? 유다 지방 사람들이 괴가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몰려갔고, 또 하나는 그 베세메스 있는데 어디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가 되면 누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있고 또 유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몰려오고 하니까 5만 명 이상 모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예, 있는 그대로 믿어야 그게 성경신자지. 아, 그 조그만 마을에 거기 어떻게 5만 명이 몰리지? 이러고서는 5만을 제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아, 지금 이 두 마리 소도 내비게이션도 없이 딱 어떻게 에글론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베세메스까지. 아,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한데 5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그러한 그 돌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걸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누가 죽은 겁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서 몇만 명 죽었고 지금 주님의 궤를 들여다봐도 또 몇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날 10만 명이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죽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놀라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회개하는 일이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그러한 문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홀대하는 자들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러고서는 어두컴컴한데 거기 가서 겨우 이렇게 하고 나오는 데가 그 하나님의 궤인데 그걸 한번 보겠다고 인산인해로 몰려가 그걸 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방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궤가 자 에그론에서 오른쪽에 있는 벳세메스로 왔어요. 벳세메스에서 이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이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궤를 다시 한 15km 떨어진 오른쪽으로 떨어진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보내는 내용이 2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1년 동안에 10만 명 정도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쯤 됐는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뭐 한 2,300만 정도 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이게 사는 가운데 백성의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해도 뭐 한 500만이고 뭐 이 정도뿐이 지금 안 되는 가운데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가운데 7장에서 이제 궤가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갔는데 그 기리앗 여아림에서 얼마 동안 거했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거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소,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실로가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다가 실로가 폐허가 된 거예요. 어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 이 당시에만 20년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지고 오죠. 그렇죠.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드디어 자기의 도시로 궤를 가져다 놓고 가만 보니까, 아, 궤가 있는 데가 너무 누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왕궁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궤를 천막으로 가려놓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하나님 앞에 알리게 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긴 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련해온 모든 거, 누가 사실은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고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건 다윗 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 정도 여기 있었나? 100년 동안 있었던 거, 한 100년. 아시겠죠? 사울 당시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윗의 거의 맨 끝부분, 다윗,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간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기럇 여아림의 궤가 100년 정도 머물렀다, 100년. 또 어찌됐든 한 20년쯤 되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넣어야 되는데 성소는 다 훼파가 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 20년 동안에 새로운 백성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여기 7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실 그 궤를 위해서 집도 지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더니 새로 태어난 그 백성들이 세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미스바 금식 대성회 여러분 아시죠? 근데 미스바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다 한국에서 하지. 미스바 여기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해서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온 미스바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또 들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듣고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드리고, 그러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죠?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렇게 될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 기념물을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는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에벤에셀이 결국은 도시의 이름도 되고 그 돌의 이름도 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이라 하나님,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10만 명이 죽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것도 20년이나 넘게 지나서, 그렇죠? 아주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긴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천둥을 시켜서 그래서 천둥 소리를 내게 하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니까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이렇게 일으켜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간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재판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유지가 된다는 뭐야? 힘의 균형이 이제 세워졌다는 거.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힘의 균형이 이렇게 딱 세워져서 힘의 균형이 세워지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사무엘이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순회했다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여러분 지도에는 그런 도시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미스바가 있고, 라마가 있고, 길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아, 이 또 한 도시가 베델이 있는데, 이 베델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순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회. 순회하고는 끝나면 어디로 갔냐? 사무엘의 도시 라마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그의 집이 거기 있었다.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8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아마 사무엘이 모르긴 해도 한 40년이고 통치를 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다.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아들들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3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했다.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이거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런 거 나오면은 목사가 가장 뜨끔해요. 예. 가장 뜨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렇다고 뭐 아이들에게 프레셔 주거나 그럴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내 아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의지를 제가 어떻게 꺾고요. 하나님도 못 꺾는데 의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걸 가르치고. 이렇게 악한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가서. 당신의 아들들이 재판하는데 앞만 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요청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조금 전에 또 얼마 전에 에벤에셀에 그런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 걸 너희 눈이 보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왕을 달라 그러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줘라. 다만 왕의 규범을 가르쳐라.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달라 그러냐. 빨리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구를 왕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다윗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속히 달라고 하지 왕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좀 징계를 좀 받아, 왕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한번 징계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고 누굴 주세요?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이게 모든 게 좀 이렇게 세답이 된 가운데 다윗을 초대 왕으로 딱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당장 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고서 받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예.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들어있었지만 그러려면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징계를 자초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에 대한 규범이 그 안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자, 11절. 왕에 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 말 그대로 종노로 탄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다 종노로 탄다. 또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자기를 위해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며 모든 군인이 다 누굴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왕을 위해서 일하게. 말 그대로 모든 남자들이 다 왕의 종이 되는 거다. 너희 동의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남자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데려다가 뭘 삼냐. 과자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빵 굽는 자로서 해서 여자, 남자 할 것이 다 왕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그냥 마음대로 왕이 취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돼. 한마디로 너희가 그의 종이 되는 게 그게 왕을 요구하는 그 너희의 이 청원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이거 잘못했군요. 정말 우리가 이게 종살이 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왕이 한 3, 40명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한 5명 정도 외에는 다 나쁜 왕들이에요. 예. 착취하고 그렇죠? 사람들 죽이고 무고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 사울부터 그렇게 되는 거네.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상하가 다 이런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돼서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언제 당장이요 당장 당장 달라고 하니까 드디어 9장에 당장 왕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누구를 뽑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뽑는 내용이 9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기상 4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그 스케줄대로 대충 한 5장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귀중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마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